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한국에 미군의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미한 두 나라는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다음 달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방부는 어제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한편 데니스 맥도너 미 백악관 비서실장은 어제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기존의 핵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홀로 고립된 왕따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맥도너 비서실장은 또 미국은 앞으로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함께 북한을 깊이 고립시키고 북한이 핵무기 포기 약속을 지킬 때까지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또다시 폭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오늘 전주 종가에 비해 5.3%가 떨어졌습니다. 홍콩 증시도 2.8% 하락했고 호주와 한국은 1.2%, 필리핀은 4.4%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오늘 위안화의 가치를 미국 달러당 6.5626 위안으로 절상한 것도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절상 조치가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비와 관련해 우려를 잠재울 수 있겠지만 반대로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보도된 독일 빌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일상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유럽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같은 위협에 맞서 싸우는 노력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는 테러뿐 아니라 범죄, 인신매매, 환경보호 그리고 수많은 다른 도전들에도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밖에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러시아의 공공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극단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종파 간 증오심을 부추기든지 아니면 중동의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늘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이란 핵합의 반대와 예멘 주재 이란 대사관 공격 그리고 지난해 이슬람 하지 행사 도중 압사사고로 이란인 수백 명이 사망한 점 등을 지적하며 사우디를 비난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사우디 당국이 시아파 성직자 셰이크 니무르 알 니무르를 처형한 것은 야만적인 행위라면서 이란은 사우디가 그동안 이란에 대해 도발적 행동을 해도 외교관계를 격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그러면서 이란은 영내 긴장 고조를 바라지 않는다며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단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오늘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위한 사자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중국, 미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실의 사르타지 아지즈 외교담당 보좌관은 개막연설에서 회담의 최우선 목표는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을 협상장에 나오도록 조건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지즈 보좌관은 또 탈레반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가 제7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3관왕에 올랐습니다. 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버리힐스에서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레버넌트는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레버넌트는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시대가 시작되기 전 동료 사냥꾼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주인공이 복수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이자 실존인물인 휴 글래스 역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이 영화로 남우주연상을 차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는 이번 주에 대북 압박을 위한 조치들을 본격 시도합니다. 미국은 다음 달 핵 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 지역에 전개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한미는 이번에 북한 4차 핵실험 관련해서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인원을 더욱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8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는 영하 17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방안을 언급했고 의회는 내일, 즉 12일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대응 조치는 추가 제재와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11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그리고 파트너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도너 비서실장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력할 것이라며 이로써 북한은 홀로 고립된 왕따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도너 비서실장은 이런 조치가 문제를 하룻밤 사이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약속했던 이전의 합의를 이행할 때까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기 전에는 주민들을 위해 제공할 것이 없는 왕따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시각으로 12일 밤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의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가진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에 단결되고 강력한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하원은 10일 2015 대북제재 이행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8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기업연구소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습니다.
The legislation that I've authored, which will come up Tuesday, will take exactly that policy from 2005.
법안을 제출한 당사자인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벤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한 제재 당시 사용됐던 핵심 문구가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며 민주공화 두 당의 확고한 초당적 지지를 토대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 개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막겠다는 계산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2005년 당시 제재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북한이 구입할 수 없도록 했고 북한 독재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한 핵심 조직에 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The missile production line that the North Koreans had run, they could no longer get the hard currency they needed to buy either the.
루이스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만 늘려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13일 청문회를 열고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은 미군 B-52 장거리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무력 시위에 대해 정세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다음 달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핵에는 핵으로 이것이 우리의 대응 방식이다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미국이 군사적 힘으로 북한을 억제해보겠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난 10일 핵미사일로 무장한 B-52 장거리 폭격기로 한반도 상공에서 무력 시위를 한 데 대한 비난입니다. 노동신문은 또 미국이 북한 적대시 정책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핵 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며 그만큼 미국에 돌아갈 좋지 못한 결과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미한 군당국은 B-52 장거리 폭격기에 이어 미군의 전략 자산을 단계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구상에 따라 다음 달 핵 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11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한미는 이번에 북한 4차 핵실험 관련해서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B-52는 어제 왔지만 그 외에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추가 전개하는 문제는 한미가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애초 오는 3월 시작되는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 때 연합 해상훈련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4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연합 해상훈련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반도 전개가 검토되는 핵추진 항공모함은 현재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는 미 7함대 소속 로널드 레이건호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며 선체 길이 333m, 물 위로 드러난 높이는 아파트 20층 규모입니다. 미 해군의 최신의 슈퍼 호넷과 호넷 전폭기 등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이 중 60여 대의 전폭기는 육상 표적에 대해 하루 150여 차례 이상의 폭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 유도미사일과 요격미사일 등 4천 개의 폭탄과 전자전 장비 같은 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으며 20년간 연료 공급 없이 운행이 가능한 두 기의 원자로를 갖추고 최고 시속 55km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중급 규모의 국가의 전체 군사력과 비슷한 능력이고요. 48대의 슈퍼호넷 전투기, 그리고 전자전기, 이렇게 해서 한 70여 대의 각종 항공기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착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첨단 항공모함입니다.
이 같은 미군 전략 자산의 단계적 투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확장 억제 수단을 제공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11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실험한다는 것은 핵무기를 갖겠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에 대해서 핵무기를 만약에 활용한다든지 하면은 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핵우산이고 그 핵우산의 한 그 수단으로서 B-52 전략 자산이 전개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11일 이순진 한국합참의장과 함께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국공군작전사령부와 미 70군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최강의 팀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를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과 이 의장의 오산기지 방문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미한 공군의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할 예정인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에 대한 해운과 금융 제재를 포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7일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초안에 미국이 교역과 금융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대북 추가 제재는 북한의 대외 교역을 더욱 차단하기 위해 북한 선박들이 세계 각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세계의 은행들이 북한의 은행들과 거래를 끊도록 하는 이른바 2차 제재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북한 화물을 선적한 배들에 대한 입항 거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 당시 논의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대신 북한의 무기 거래와 핵 프로그램에 연루된 개인과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찬성해 당시 이를 담은 결의안이 통과됐었습니다. 미국이 검토하는 이른바 2차 제재는 미국이 앞서 이란에 부과해 이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비슷한 제재를 부과해 북한 지도부의 돈줄에 타격을 입힌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재무부가 이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고위관리는 이 신문에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이런 방안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은 북한의 가장 효율적인 제재는 원유 공급을 규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이지만 이는 중국이 가장 반대하고 있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 간 협의가 이번 주 서울과 베이징, 도쿄에서 차례로 열립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는 13일 서울에서 미,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결과를 토대로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14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미,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뒤 약 한 달 만입니다. 특히 대북 제재에 실효적 열쇠를 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도 활발히 벌어질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또 한, 러 간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출입 인원에 대한 추가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단 체류 인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2일부터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1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개성공단 방문은 원칙적으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에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허용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직원들은 시설관리 등을 위해 공단에 머물러야 하는 인력이 아니면 모두 당일 일정으로 개성공단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공단에 음식과 음료 제공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아예 숙박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 체류 한국 측 인원은 기존의 800명 안팎에서 650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튿날인 지난 7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개성공단 출경과 입경 인원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추가 조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단 체류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내린 조치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우리 쪽에서의 어떤 대북 확성기 방송에 따른 북측의 주치, 또 뭐 동향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지뢰와 포격 도발이 있었던 지난해 8월과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그리고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도 개성공단의 출경과 입경 대상자를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한반도 군사위기 당시 북한 측은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열흘 만에 포격 도발을 감행했고,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출입자를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 가운데 당일 출입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땐 남북 경협의 구심점으로서의 개성공단의 역할을 감안해 출입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남북 간 갈등 고조로 또다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은 조업 활동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출입경 제한으로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개성공단 기업들이 필요 최소 인원으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이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생산에 바로 차질이 올 수밖에 없고, 생산 규모를 줄인다든가 하는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서 휴전선 일대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군이 여러 곳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방송은 출력이 너무 약해 한국 측에서 정확하게 들리진 않지만 바람의 방향이나 기상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청취되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음악이나 체제 선전이 대부분이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해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던 중국 공산당 정치국 류윈산 상무위원의 모습이 최근 방영된 북한의 기록 영화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중 관계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다시 경색되면서 냉랭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평양시각으로 9일 오후 6시 30분 방영한 혁명적 대경사회 2015년이라는 기록영화에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영화는 북한의 지난해를 결산한 기록물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행사를 포함해 모두 30여 편으로 구성됐으며, 열병식 행사 장면은 5분 정도 분량으로 편집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10월 열병식 행사를 즈음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방북한 중국의 최고위 인사인 류윈산 상무위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당시 류 상무위원은 김일성 광장의 귀빈석인 추석단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바로 뒤에서 입장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에 비쳤습니다. 또 류 상무위원은 열병식 내내 김 제1위원장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행사를 지켜보거나 김 제1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손뼉을 치는 장면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김 제1위원장과 류 상무위원이 함께 손을 흔들고 환담하는 사진도 적극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류 상무위원의 이런 장면이 이번 기록영화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록영화에 노동당 70주년 열병식 관련 부분에서 김 제1위원장의 근접 촬영 장면은 모두 8번 나오는데, 추석단에 앉아있는 모습이 6번, 그날 밤에 열린 경충 야외 공연 때 2번 등입니다. TV 영상 편집 전문가들은 영상을 확대하는 방법을 사용해 이런 장면에서 류 상무위원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삭제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동안 얼어붙었던 북중 관계는 류 상무위원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참석으로 해빙 조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북한이 수소탄 실험 성공을 발표한 지난 6일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행동도 중단하라고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을 진행했다며 결연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북한 모란봉악단의 지난달 중국 공연 취소와 이번 4차 핵실험으로 북중 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냉랭해진 분위기가 이번 기록영화 편집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북중관계 악화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북중관계가 장기간 경색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에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중국이 뭐 대북제재 압박을 강도를 높인다든지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맞대응하겠다. 악화도 감수하겠다. 뭐 그런 메시지에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중 관계는 상당 기간 경색 국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북중 관계의 전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는 13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번 대국민 담화에는 북한 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과 대북 제재 등 대응 방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비해 국민 단합을 호소하고 정치권에도 북한 인권법과 테러 방지법 등의 신속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UN과 세계 각국의 대북 제재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UN 안보리는 즉각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7월 5일 북한은 주변국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대포동 2호 미사일 7기를 일본 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Sorry for interrupting that. A South Korean government source tells CNN that North Korea has fired a long-range rocket. Something it had.
이에 대해 UN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1695호를 채택합니다. 북한과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첫 번째 제재였습니다. UN 안보리는 이후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 때마다 결의안과 의장 성명, 언론 보도문 등을 통해 북한을 규탄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1718호에 이어 2009년 2차 핵실험 때 1874호, 2013년 은하 3호 발사 때 2087호, 그리고 2013년 3차 핵실험 때 2094호까지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모두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대북 결의안은 채택될 때마다 제재 수위도 강화돼 미사일 관련 물자와 상품, 기술과 재원의 북한 이전 금지를 회원국에 권고하는 수준이었던 첫 번째 결의안 1695호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1차 핵실험과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1718호와 1874호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관련 물자 이동과 금융거래 감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결의안은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행위에 대해 제재의 근거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장거리 로켓을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발사 원리가 같고 기술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재 안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한 것입니다. 북한은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권고와 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 나갑니다.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 우리 국방과학 부문에서는 주체 102 2013년 2월 12일 북부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2012년 실시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 발사와 이어진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안 2087호와 2094호는 한층 더 강화된 제재 방안이 담기게 됩니다. 두 결의안에는 제재 대상에 북한 관련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추가하는 조치가 포함되고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금융거래가 금지됐습니다. 또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비군사적 강제 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41조를 원용해 193개 유엔 회원국 전체에 구속력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는 군사적 제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재를 포함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결의안 2094호에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자동적으로 중대한 조처를 취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의 지난 10월 VOA 인터뷰 발언 내용입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2006년 북한의 최초 핵실험 이후 계속되어 온 안보리 내에서의 관행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전 결의에도 그런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자동적으로 안보리가 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오준 대사는 트리거 조항으로 인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이 계속되면서 대북 제재가 북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미 회계감사원 GAO가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그 이유를 회원국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found that more than half of the member states were not filing the required reports to
보고서를 작성한 토머스 멜리토 미 회계감사원 국장은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80%가 넘는 158개 나라가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안보리에서 지목한 북한 기관이나 기업과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각국 정부는 또 대북 제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매년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의 80%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재 이행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각국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거나 무시해도 처벌하거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현실을 들어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에는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하려던 유명 스노보드 선수 3명이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들 선수들의 방북에 관여했던 미국 스노보드 매거진 잡지의 톰 몬테로소 편집장은 8일 AFP 통신에 해당 선수들과 숙고한 결과 방북 일정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스노보드는 널빤지 위에 몸을 싣고 눈이 쌓인 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운동입니다. 몬테소로 편집장은 지난 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강해질 북한 내 반미 감정을 생각해서 스키장 방문 계획을 단념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내 북한 전문 여행사인 우리 투어스는 노르웨이 국적의 테르의 하콘센 그리고 미국 국적의 댄 리달과 마이크 레이블슨 선수가 관광단의 일원으로 마식령 스키장을 찾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몬테소로 편집장은 선수들의 방북 사실이 알려진 뒤에 비난을 많이 받았다며 자신들은 스노보드를 탈 새 장소를 찾으려는 것일 뿐 방북의 정치적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원산시 마식령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은 북한이 약 3천만 달러를 들여 조성한 북한 최초의 스키 휴양지로 지난 2014년 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면적이 1412헥타르에 달하는 마식령 스키장은 총 길이 49.6km의 스키 활주로와 야외 스케이트장, 야외 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서비스 대상국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천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최고 경영자는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 나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헤이스팅스 최고 경영자는 이날 열린 회사 설명회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지역을 많이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비스 추가 대상에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그리고 베트남을 비롯해 130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근거를 둔 회사 넷플릭스는 세계적인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입니다. 넷플릭스는 우편으로 알판을 대여해주는 업체로 시작해 지금은 굴지의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가 됐습니다.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는 동영상이나 음악 파일 같은 다매체 형식의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은 전송되는 영상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전 세계 60개 나라에 17개 언어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이번 추가 조처로 190개 나라에서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7천만 가구가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의 헤이스팅스 최고 경영자는 회사 설명회에서 이번에 서비스 확대 대상에서 빠진 나라들을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빠졌다면서 중국 시장이 곧 열리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중국 시장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불쾌하거나 선동적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강하게 규제하는 탓에 넷플릭스가 선뜻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에 크림과 시리아 그리고 북한도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헤이스팅스 최고 경영자는 이들 네 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지난 2014년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과 오랜 내전으로 피폐해진 시리아 그리고 북한은 미국 정부의 제재 탓에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는데 필수적인 인터넷 환경이 북한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의 에릭 슈밋 회장은 북한의 인터넷 상황을 세계 최악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슈밋 회장은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에서는 대학생조차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서 북한의 인터넷 상황을 세계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인터넷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고 그나마 허용되는 인트라넷 내부 통신망도 검열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원 출신 탈북자가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인권회의에서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11년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원을 지낸 탈북자 이영국 씨가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인권회의에서 증언합니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연례 국제회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8회째를 맞는 올해 회의가 다음 달 23일 열린다며 지금까지 참석이 확정된 6명의 연사 가운데 탈북자 이영국 씨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인권감시기구 UN워치와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인권재단 등 20여 개 국제인권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이 연례 회의에서 탈북자가 연설하는 것은 이 씨가 8번째입니다. 지난해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 출신 탈북자 이밀 씨와 탈북 대학생 박연미 씨가 북한 인권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또 2014년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의 탈북자 안명철 씨가 참석했고 이보다 앞서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와 정광일 씨, 강철환 씨, 그리고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주일 씨가 참석했습니다. 이영국 씨는 1978년부터 1988년까지 11년 동안 김정일 위원장의 경호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지난 1994년 중국으로 탈출한 이 씨는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체포됐고 북한으로 끌려가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관리소에 5년간 수감됐었습니다. 이후 1999년에 요덕관리소에서 기적적으로 출소한 이 씨는 다시 중국으로 탈출했고 이듬해인 2000년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씨는 2002년에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 나는 김정일 경호원이었다를 펴냈고 지난해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생활을 전하는 실화소설 김정일 경호원이 말하는 정치범 수용소 요덕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현재 한국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민간단체 NK인포메이션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있는 서울의 민간단체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탈북민들에게 아코디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쁘야. 서울 종로에 있는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 매 주말 이곳에서는 탈북민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아코디언을 배우고 있습니다.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 즉 세조이의 신민여 대표는 탈북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취미 활동을 위해 아코디언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음악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정서적으로 좀 풍요롭게 될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그 배우면서 아마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있는 것 같아요. 쪽에서는 자기가 뭐 아코디언 배우고 싶다고 다 배우는 건 아닌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배우는 분들 보니까요. 취미 활동으로 아니면 직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자기가 이제 악기를 하나 좀 더 배워서 자기 어떤 기량을 좀 넓히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마음의 정서 안정만 했는데 목표가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보통 이제 그 남한 사람들이 아코디언 배우면 기초를 닦기 전에 유연가 먼저 해서 유연가를 하는데요. 저희는 그렇지 않고 기초를 먼저 탄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요하고 가곡을 위주로 좀 하면 오히려 더 정서 함양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5명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올해 두 달째거든요.
한국에서는 아코디언이 일부 어르신들이 연주하는 악기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대중적으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탈북민들은 아코디언을 연주하면서 고향이 떠오르게 마련인데요. 탈북민 수강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 북한에서는 이런 지식도 없었고 투자해야지만 하는 거니까 못했거든요.
북한에서 아코디언을 했는데 교과서대로 못 배웠어요. 뭐 이것저것 아마추어처럼 하다 보니까 하나를 이렇게 전공을 못했는데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악기 아코디언. 배워두면 활용하기 좋지만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코디언은 오른편에 90개가 넘는 단추가 있고 가락은 왼손으로 연주해야 하는데요. 피아노는 건반을 보면서 연주를 할 수 있지만 아코디언은 보지 않고 감각으로 연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익숙해지기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1대1로 지도 후 일주일간 개인 연습을 하고 다시 강사가 점검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성을 여주면 좋아요. 라시도, 베이스에서 한번 라시도 해보세요. 라시도, 라시도. 여기 보세요, 베이스.
강사인 고정희 씨 역시 탈북민인데요. 고정희 씨는 평양에서 아코디언을 체계적으로 배웠고 탈북해서는 예술단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4년째 아코디언 강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거를 대중악기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공장 기업소나 선전대나 아코디언 빠지면 안 돼요. 다 아코디언으로 반주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한국에 오니까 다 여기는 문화가 발전해서 뭐 오케스트라나 뭐 드럼이나 아코디언이 별로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몇 년 전부터인가는 흘러간 옛 노래들을 아마 아코디언으로 하는 그런 또 추세가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또 저도 이렇게 시세가 날 줄 몰랐어요.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순차적인 것도 또 생겼고 요새는 그리 좀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우리는 통일 아코디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맞게 남북한이 모여서 이제 연주의 노래도 거기에 맞는 통일 노래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그걸 아마 남북한이 같이 무대에서 통일 노래를 하면 조금 더 의미 있을 것 같고, 이 모든 것 다 떠나서 뭐 돈이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남북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장소 되고 무대에서 같이 앉아서 같이 공연하고 같이 통일 노래 부르고.
회원들 중에도 한국에서 예술 단원으로 활동하는 탈북민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체계적인 연주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여기 세조에서 이걸 지금 아코디언 교육을 하니까 미약한 부분을 보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 언어 그 장벽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한국 문화를 더 빨리 정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삶의 여유를 누리고 싶어 시작한 50대 탈북 여성도 있습니다.
50이에요.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는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 선에 자그마한 덩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뭐든지 할 수 있고 자기가 시간을 열심히 시간을 쪼개면 성공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예. 여기서 취미생활 아무리 이제 한국 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도 그 취미생활이랑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고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먹었어요.
수강생들 중에는 탈북민이 아닌 사람도 있는데요. 춘천에서 아코디언을 배우기 위해 매 주말 서울에 온다는 어르신을 만나봤습니다.
공무원 정년 퇴임을 해서요. 내 시간이 많잖아요. 무언가를 좀 해야 되겠다. 취미 활동도 해야 되겠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같은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한 걸 생각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아코디언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코디언을 배우게 됐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대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악기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아코디언이라고. 해보니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많으면 한 시간 정도 이제 혼자 연습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고해. 예. 네.
알았습니다.
미래 갈등의 라시더.
세소위에서는 앞으로도 아코디언 강습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올해 연말에는 아코디언 공연으로 봉사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건강 생활 관련 국가 통계 자료가 나왔군요. 오늘 첫 소식으로 이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2014년을 기준으로 한 한국 국민들의 그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모습이 어떤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는 국가 통계입니다. 이름에서 2014 국민 건강 통계인데요.
네.
성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 중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에 비해 운동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잠자는 시간은 어떤지, 무엇을 가장 많이 먹고 어떻게 먹는지, 이 건강과 관련된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뭐 아주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 그런데 이 운동에도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조사에서는 아주 최소한의 운동인 걷기 운동을 조사를 해놨습니다. 하루 중 앉아서 일하거나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과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0대에서 70대까지 하루 중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7.5시간, 남성이 7.7시간으로 많고 여성이 7.4시간 정도가 되는데, 이에 비해서 하루 한 차례 10분 이상,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걷기를 했다는 사람들 전체 41.3%에 불과했습니다.
네, 하루에 얼마나 자는지, 이 수면 시간에 대한 조사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것만큼 잘 자는 것도 건강에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8시간, 뭐 7시간 정도 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19살에서 29살이 7.1시간, 40대가 6.8시간. 뭐 연세가 들수록 좀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통계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대가 좀 더 줄어들고 70대는 더 줄어들고 이런 셈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7시간 정도, 자는 시간도 7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의 식습관에서는 가장 많이 먹는 것이 커피라는데 좀 놀랍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쌀밥, 잡곡밥, 비빔밥, 볶음밥 뭐 이렇게 해서 각종 밥류를 다 더하면 단연 밥류 섭취량이 많지만
네.
일주일에 커피를 마시는 횟수를 조사해보니까 11.99회였습니다. 이것은 쌀밥을 먹는 횟수랑 비교해보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전체 밥류 섭취량이 16.74회 일주일에 그런데 일주일에 먹는 커피량이 거의 12차례, 12회 정도가 된다는 거죠.
네.
커피만 살펴보면 하루 3차례 이상 커피를 마신다는 사람이 24.4%로 가장 많았고요. 적어도 한 잔 이상은 커피를 마신다. 이런 사람은 전체 66%였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제일 좋아하는 반찬은 단연 김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숭늉보다는 커피를 먹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식탁에서는 김치 먹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밥심이야 이런 말이 있는데 김치 힘이 중심인 것 같고요. 뭐 배추김치를 비롯해서 겉절이 등 김치류의 주당 섭취 횟수. 그럼 이게 횟수를 어떻게 재질까 그게 더 궁금하긴 하는데 한 15차례로 나타났고요.
네.
반찬 중에 최고였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반찬 계란말이입니다. 김구이, 생김, 김무침 많았고요. 멸치 반찬으로 즐긴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한국인들의 건강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곳 워싱턴은 오늘 아침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요. 강한 바람이 불어서 추위가 한층 심하게 느껴지는데 이곳 워싱턴이나 한국이나 기온이 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한국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겨울의 불청객도 생활 속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독감에 걸리는 환자가 크게 늘어서 지금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나고 바깥 날씨가 추워서 실내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이 독감이 빠르게 전염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이 전염의 상황이 빠른 상황인데요. 한국에서는 1,000명당 의심 환자가 11명이 넘으면 유행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독감 발병률이 1,000명당 평균 10.6명. 하지만 7살에서 18살의 청소년의 경우 16.8명이나 되고 일주일 사이에 28% 넘게 늘어서 유행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독감은 일반 감기와는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요?
네. 뭐 감기가 코나 목이나 뭐 기관지 중에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성 혹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모두 포함합니다. 뭐 사계절 늘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독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을과 겨울에 발생하고요. 그냥 뭐 목이 아프거나 이렇게 뭐 재채기 콧물이 나는 게 아니라 고열과 심한 근육통을 동반하는 그런 그 아주 심한 감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좀 심한 감기라고 해서 모두 독감은 아닙니다만 이 폐렴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천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합병증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감기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는 성질이 있죠.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 겨울철 건강을 위해서 전국 보건소와 동네 의료기관에서 독감 예방주사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독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전국 중에서도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서 50% 이상 지역에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유행 기준을 초과한 단계로 알려져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보건당국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곧 발령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38도 이상의 열이 갑자기 오르거나 기침도 나고요. 목이 아픈 그런 현상입니다. 오한이 들고 두통과 근육통을 앓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약이 있다면 치료제도 뭐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보호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출 후에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기침 예절이 중요하다고 한국 보건당국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독감 걱정에 몸을 꽁꽁 싸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부산에서는 반대로 옷을 훌훌 벗어 던진 사람들이 화제군요. 이 부산에서 열린 북극곰 수영대회 소식, 오늘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보죠.
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북극곰 수영축제가 올해도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무려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두터운 겉옷을 벗어던지고 얇은 수영복 하나에 수영모자만 쓰고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이 엄청난 이 장관을 이뤘는데요. 어제 아침 해운대 겨울바다에 인산인해를 이룬 인간 북극곰들의 열기가 겨울 한파를 무색케 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해양대기관리청 NOAA는 해양보호와 과학연구에 올해 84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의 각종 협력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미국의 7개 주와 통치령, 카리브해와 마이크로네시아의 산호초 관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이를 지원 사업은 산호초 해역과 하천에 대한 세 가지 위협, 즉 지구의 기후변화, 지상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멸종을 자초하는 고기잡이를 막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무상 지원을 포함한 자금은 버진 아일랜드의 침전물 제거와 수질 개선, 하와이에서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산호초 보호운동, 푸에르토리코의 산호초 생태계 보호사업, 그 외 문제 지역의 현지 지도와 교육의 강화 등에 투입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지역의 산호초 회복력 분석도 사업계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NOAA는 올해 초 세 번째로 전 세계 산호초 탈색 현상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산호초는 심하게 탈색이 되지 않았으면 자력으로 회생이 가능하지만 심하거나 장기적으로 색이 발해 있다면 생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특히 다른 피해 요인과 겹치면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NOAA 산호초 보호계획의 제니퍼 코스 국장은 건강한 산호초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며 이를 자원의 보호는 산호초군의 회생 능력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코스 국장은 NOAA의 지원 계획을 통한 사업들은 각 지역 동반자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강화시켜 산호초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고 보호활동의 범위를 넓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금은 산호초 보호사업을 하는 주정부나 통치령의 자원관리기관으로 직접 지원됩니다. 다른 보호사업은 비정부기구, 지역사회단체, 동참교육기관에 의해 추진됩니다. 제한된 수의 국제적 사업으로는 마이크로네시아, 메소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의 활동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NOAA 산호초 보호계획의 제니 와델 지원금 조정관은 세계 산호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반자들의 현명하고 혁신적인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 것은 기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와델 조정관은 산호초와 관련해 앞으로도 많은 도전들이 가로놓여 있지만 우리는 상호 협력하에 이를 연구, 관리, 보호함으로써 반드시 산호초가 계속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